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TV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대책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수뇌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천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 훈련으로,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울지 국무회의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BBC 월드 서비스 국장은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매일 밤 30분씩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언스워스 국장은 주민들이 이웃에 알리지 않고 이불 밑에서 방송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서울과 영국 런던에 대북 방송 인력을 절반씩 배치할 예정이며 적어도 한 명은 북한 출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영 언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헌의회의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가격 상한선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의 부족에 더해서 살인적인 물가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재헌의회는 지난 18일 우파 야권이 다수를 이루는 의회에 입법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오늘 승합차가 버스 정류장의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5km 떨어진 버스 정류장 두 곳에 잇따라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해 의도적으로 돌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프랑스 국적의 35살 남성은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난 차량 테러를 고려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계기 일식이 오늘 미국 14개 주에서 관측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계기 일식이 21일 오전 10시 15분 미 태평양 서부 연안 오리건주에서 시작돼 1시간 33분 동안 지속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미 대륙을 관통하는 계기 일식이 관측된 것은 99년 전인 19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계기 일식을 보려고 찾아드는 방문객은 최대 2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계기 일식이 시작하는 오리건주 당국은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기 일식을 볼 때 눈을 보호해주는 특수 안경도 많이 팔렸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특수 안경 없이 맨눈으로 직접 계기 일식을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방어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훈련을 빌미로 도발하면 단호히 격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보다 준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양측은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폐기에 도달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방어 성격의 연례적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도발하면 단호히 격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북한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하는 도발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로 인해 한반도의 최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정경두 한국합참의장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미한 양국군의 대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UFG 연습은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한 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 훈련입니다. 이번 UFG 연습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한 17,500명이 참여해 지난해 2만 5천여 명보다 7,5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과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핵심 축을 관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의 한국 동시 방문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약속한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들 3인방의 한국 방문으로 북한의 도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죠. 힘을 보여가지고 상대 측이 행동을 단념하도록, 미리서 단념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중 박사나 아울러 북한이 과시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미사일 분야인 만큼 미국의 미사일 능력 과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적인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들 3인방이 한국을 찾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지휘관 3인방이 참관하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상황을 실제 훈련에 상정해 여러 대응책을 적용해 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시작된 미한 일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요르단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기존보다 줄어든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참가 병력의 규모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이번 훈련의 초점은 지휘소 작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오판을 허용하지 않도록 계획됐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수는 올해 훈련의 초점이 북한 요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지휘 통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지난해 2만 5천 명에서 7,500명이 줄어든 1만 7,5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와 제프 머클리, 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 그리고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문 대통령과 미 하원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와 압박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 폐기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한국의 친구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묻는 마키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빚어질 재앙적 결과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전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한 중인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2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략자산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능력 고도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미한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이텐 사령관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1일 한국의 정경도 신임 합참의장과도 만났습니다. 정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B-1B 등 미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해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합참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 확장 억제 전력의 공세적이고 적시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미북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와 함께 이번 합동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떤 훈련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을지 훈련은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하는 어떤 전면전 상황을 상정을 해서요.
네.
그 연합사 지휘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지하에 한미 연합군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전쟁 연습입니다. 사실 이 연습 을지 훈련은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네.
워게임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그에 따라서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훈련은 북한 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주로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할 때면 북침 훈련이라면서 네. 도발 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과거의 도발 행위를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을지 훈련 때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비난은 굉장히 강화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발을 옮기기에는 우리 한미연합군이 지금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도발 같은 경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2015년도 재작년이죠. 휴전선에서 목함질의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심각한 어떤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훈련이 막 끝나자마자 9월 초에 5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죠. 사실 이 훈련은 사실은 봄에 3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해서 미군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실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줘서 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을지 훈련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강도가 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미북 간의 그 위기 상황까지 갔던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네. 긴장이 높은 감입니다. 북한이 도발에 네. 나선다면 어떤 유형의 도발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에 군사적 충돌, 뭐 성동격서라고 해서 동쪽에서 이제 도발할 것처럼 하면서 서쪽을 서쪽의 허점을 노리는 어떤 성동격서 같은 그런 도발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이 훈련 도중에 지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대비 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다면은 아마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김정은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위기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뭐 수십 발을 쏜다든가
네.
아니면은 장사정포를 수백 문을 쫙 연결해놓고 동해상에다가 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위기를 조성했죠. 이거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이 훈련에 따라서 북한으로 동쪽으로 어떤 상륙할 가능성 어떤 한미연합전력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어떤 차단, 사전 차단 같은 성격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개발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쏘면서 한미연합의 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이런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핵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전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뭐 그것이 어떤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급 미사일을 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현장이 포착이 된다면은 선제 공격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대화 국면으로까지 바뀔 수도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하려면은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도 필요하고 또 ICBM급 미사일보다 완성된 ICBM급 미사일 KN-08이나 KN-14 같은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또 중국도 국제사회 제재에 공동 보조를 마치고 있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또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한다면 이런 3대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북한에다가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북한이 핵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미북 간의 대화 분위기는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은 상당히 내려가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비핵화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개발해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어떤 요구사항이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어떤 대화 분위기 조성은 되겠지만 그것이 협상으로 연결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와 함께 오늘 시작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지난 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도발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한 사실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를 계기로 지난 6일 한중, 북중 간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후 8일 뒤인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중 접경 도시의 중국 측 무역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시위를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1호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이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은 수입 금지가 발효된 지난 15일 북중 접경 도시인 지린성 훈춘시에서 무역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북한에서 훈춘으로 들어오는 다리에 냉동게, 새우, 오징어를 가득 담은 트럭 수십 대가 늘어서 있는데 입국하지 못해 강한 햇살에 얼음이 녹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후 무역업자들이 중국 정부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현장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무역업자인 량유린 씨는 VOA에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 방법이 없다며 우리 회사는 벌써 1,000만 위안, 미화 1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량 씨는 자신의 회사 매출의 70%가 북한산 해산물 판매에서 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해산물 수출은 연간 3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VOA에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중국 당국의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중국이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미흡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데 대해 중국 푸단대학교의 카이지엔 교수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지엔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는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됐으며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중재자 역할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에 중국이 너무 깊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주도하고 북한 정권의 운명을 위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하는 것과 같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순저 교수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균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과 불만, 불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순저 교수는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오랜 관계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북한을 점점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에서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설사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의 가뭄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고 또 국제사회의 대응, 질병예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네. 올해도 북한의 가뭄이 심각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전체 가뭄 피해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유엔은 북한이 올해 2001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황해도와 평안도, 남포시 등 주요 곡창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는데요.
예.
이들 지역은 북한의 공공배급 체계에 필요한 식량의 4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6월 말 수확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고요.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가뭄 피해라면 주로 농작물 이제 피해에 집중이 될 텐데 네.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빈센트 마틴 중국 북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 가을 쌀 수확량이 전례 없는 규모인 2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253만 6천 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뭄의 영향으로 한 53만 톤 정도 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예,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이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7월 중순 이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해갈이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식량농업기구 FAO에 이 현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 더 파악된 것이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요.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18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7월에 비가 좀 내리긴 했지만 가뭄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피해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이 수확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를 네.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로 인한 영양 부족 등 추가 피해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은 가뭄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예.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서 가뭄 피해 지역의 5세 미만 영양실조 어린이가 4%에서 19%로 증가했고 설사병 환자도 15%에서 32%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렇게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18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당국이 영양실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단체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함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북한 가뭄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황해북도에 펌프 2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가뭄 피해 대응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했었는데요.
예.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네.
하지만 아직 자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네, 가장 많은 자금은 유니세프에 배정됐는데요. 281만 6천 달러 예산으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구 기구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인구기금 UNFPA도 영양과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통해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도 있다고요?
네, 프랑스의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는 최근 웹사이트에 북한 가뭄 피해 대응에 황해남도 5개 농장에 이동식 펌프 10대 등 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대북사업 담당관도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며 밀가루 등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뭄 피해 지역에서 설사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설사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체력의 소모를 피하면서 장 운동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안정을 취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는 수분이 배출되는 현상이므로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소화하기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이고 수분 공급에 유념해야 하는데요. 의사들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계속 먹이되 분유나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분유 섭취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가뭄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황영봉 감독이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올해 여자팀 감독상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황 감독은 지난해 여자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북한을 우승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자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황영봉 감독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정하는 FIFA 2017 올해 여자팀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FIFA는 17일 올해 남자 선수상 후보와 남자팀 감독상 후보, 여자 선수상 후보와 여자팀 감독상 후보 등 네 분야의 수상자 후보를 발표하면서 10명의 여자팀 감독상 후보 중에 황 감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파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황 감독이 전략가로서 북한의 어린 여자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때 황 감독은 FIFA와의 인터뷰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황 감독은 2014년 캐나다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4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지난해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전승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황 감독은 지난해 북한이 선정한 2016년 북한의 10대 최우수 감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피파는 황 감독이 축구의 전술적인 지식 외에도 선수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적응력을 주입해서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파는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들의 투표 등을 통해 황 감독을 비롯한 10명의 후보 중에 올해 여성팀 감독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오늘 이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합니다. 4천 명 규모 추가 파병이 포함될 걸로 미국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이 홍콩 시민 2만여 명이 반중국 시위에 나섰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동안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경질되는 등 백악관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 인근 포트마이어 군 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9시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 전파를 타는데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 전략이 연설 주제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추가 파병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예, 미군 4천여 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뉴욕타임즈 등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짐 매티슨 국방장관에게 아프간 일대 병력 운용을 비롯한 주요 활동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는데요. 지난 6월 매티스 장관이 이미 4천여 명을 추가로 보내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
미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할 때까지 실행을 기다려왔습니다.
예. 이번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회의를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워싱턴 인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스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방위정책 책임자들로부터 이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4천여 명 추가 파병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1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4천여 명을 추가 파병하는 그런 방안을 아프가니스탄 새 전략으로 이제 곧 공개할 예정이라는 건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참가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예.
지난 2001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이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응징하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현재 미군 8,400여 명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소속 등 연합군 5천 명이 함께 아프간에 주둔은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만 총 2,500여 명의 아프간 경찰과 군인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둔 병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프간에서 전쟁이 끝난 것으로 몇 년 전 미국 정부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아프간 종전을 선언하면서 완전 철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지 경찰 군 병력에 대한 이 탈레반 잔존 세력의 무장 공격 또 민간인 상대 테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까지 폭력을 지속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형편이어서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파병을 발표하면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현지 미군 감축 계획을 뒤집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아프간 새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제 현안에 관여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막을 내린 걸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 행정부에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측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끄는 고립주의 진영의 의견이 맞서왔는데요.
예.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지난 주말 백악관을 떠남과 동시에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걸로 주요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배넌 수석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북한 문제도 언급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군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요. 이번 연설이 미국을 북한과의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갔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경 발언으로 고조된 긴장 상황을 타개할 기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났다고요?
네, 어제 홍콩 시내 중심지에서요 시민 2만 2천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리고 명보 이렇게 현지 언론이 오늘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시민들은 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라라고 적힌 손팻말하고 현수막을 들고 나섰는데요. 완차이에서 센트럴 법원 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고요. 시위대 일부는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때처럼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2만 명이면 정말 대규모가 모인 건데
네.
시위대가 모인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지난주 홍콩 법원이요 우산혁명 지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보낸 데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예.
2014년에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또 네이선 로 당대표, 알렉스 초우 전 홍콩 전학생연회 비서장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또 선동한 혐의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유죄가 인정돼서요.
예.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씩 실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우산혁명 지도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홍콩 시민은요. 당국이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법부까지 동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요. 홍콩의 미래에 절망한 수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거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밝혔습니다.
예.
이 사법부가 이 베이징 중국 정부의 시녀가 됐다고 항의한 시민도 있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이번 시위가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최대 규모고 이를 계기로 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다시 동력을 회복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산혁명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3년째가 돼가는군요.
네. 지난 2014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슈아 웡이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 보통선거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리로 나서서 가도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3주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자고 웡이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학생과 시민 등이 합류를 하면서 75일 동안 홍콩 정부청사 앞을 비롯한 주요 도로를 점거해서 반중국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20만여 명이 모인 이 사건을 외신들이 우산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후 조슈아 웡이 이끄는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한 독립파 정당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예.
중국 정부의 정치적 간섭도 커진 걸로 현지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통해 요구했던 것들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 조치의 핵심은요. 현지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자는 건데요.
예.
이 행정장관 직선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중국 성향 정치인인 캐리람 새 행정장관이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이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혔는데요.
예.
지난달 1일 람 행정장관 취임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선서식을 주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동안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요. 어제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앞서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본 것 중 최악이며 가장 부정직한 가짜 뉴스 보도를 보고 워싱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여전히 언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시위대와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과 관련해서 양측 모두의 잘못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백악관에서는 공사를 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서관 웨스트 윙이 340만 달러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끝냈습니다.
예.
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서 여러 사무실의 카펫을 새로 깔았고요. 또 프레스룸 등 물이 새는 곳도 보수를 했다고 하네요.
예, 뭐 그런데 구조만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참모진 한 명이 백악관을 떠났죠.
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 지난 금요일자로 경질됐습니다.
예.
배넌 전 고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씨하고 이 사위 제너럴 쿠슈너 선임 고문,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이렇게 여러 다른 보좌관들하고 갈등을 빚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동안 경질설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에 물러난 겁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배넌 전 고문의 서비스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배넌 전 고문은 구구 성향의 언론인 출신인데 백악관에 입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 출신인데요. 공화당 경선이 끝난 뒤인 1년 전에 트럼프 선거 캠프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당시 혼란에 빠져있던 트럼프 캠프를 정리를 해서 백인 유권주의자 표를 모으는데 또 이바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 단체, 반유대주의 단체, 이른바 대한우파 세력과 연계되면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고립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등을 내세우면서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하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 최근에는 북한 관련 발언을 한 게 좀 구설이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인터뷰에서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해법은 없다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강경한 발언과 상반되는 말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배넌 전 고문의 사임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존 켈레 백악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에 8월 중순에 물러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최근 이 버지니아주 백인 우월주의 시위 사태로 늦춰졌다는 겁니다.
예.
백악관을 떠난 배넌 전 고문은 브레이트바트 뉴스로 복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혜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오늘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1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해주와 신계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평강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1도, 청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8도,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 군사 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 훈련으로,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과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핵심 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BBC 월드서비스 국장은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매일 밤 30분씩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언스워스 국장은 주민들이 이웃에 알리지 않고 이불 밑에서 방송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서울과 영국 런던에 대북 방송 인력을 절반씩 배치할 예정이며 적어도 한 명은 북한 출신입니다. 언스워스 국장은 BBC 한국어 방송이 반체제의 편도 북한 정부의 편도 아니며 주민들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지도부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어제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시내 완차이 지역에서 센트럴까지 행진한 후 홍콩 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여 인원이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지난 17일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 주석, 알렉스 차오 홍콩 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에 대해서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우산혁명 당시 수개월에 거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TV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대책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수뇌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천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나톨리 안토노프 외무차관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전임 세르게이 키실약 대사는 9년 넘게 주미 대사직을 수행해 왔으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지난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영 언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헌의회의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가격 상한선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의 부족에 더해서 살인적인 물가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재헌의회는 지난 18일 우파 야권이 다수를 이루는 의회에 입법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함이 싱가포르 동쪽 물라카 해협에서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